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한 중국 국영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하이 전룽과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 리 유민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다고 밝히고, 그들은 이란산 원유를 들여놓음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 중국 베이징에 설립된 주하이 전룽은 중동산 원유를 중국으로 수입하는 4대 국영기업 중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뒤 지난해 이란에 대한 원유 금수 등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사들이는 측도 제재 대상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한 8개 나라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예외를 지난 5월부터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예외가 중단된 이후인 지난달 20일 이란산 원유 약 100만 배럴을 실은 이란 국영 유조선 회사 소속 살리나호가 중국 진저우항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에도 이란산 원유 수백만 배럴이 중국 항구에 하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서울에 다시 와 무척 기쁘다고 트위터에 적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인 주요 동맹과의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내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당국자와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입니다. 양측은 북한 핵 문제 대응을 포함한 동맹 강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위를 위해 추진하는 국제연합체, 그리고 한일 통상 외교 갈등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협정 시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3국 안보 삼각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한국행에 앞서 일본에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야찌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고노 다로 외상,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을 각각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확정됐습니다. 영국 집권 보수당은 어제까지 진행된 전체 당원 투표 결과 존슨 전 장관이 제레미 헌트 현 외무장관을 제치고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다수당의 대표가 정부 수반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존슨 전 장관은 내일 테레사 메이 현 총리로부터 내각 통할 권한을 공식 인수하게 됩니다. 런던 시장을 지낸 존슨 전 장관은 브렉시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유럽연합 측과 탈퇴 조건을 합의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죽기 살기로 브렉시트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오늘 잇따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한국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아침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이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서 한국군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독도 인근에 대응 출격한 한국 공군 전투기가 러시아 군용기에 수백 발 경고사격까지 했다고 한국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따라 추거홍 주한중국대사와 국방무관을 조치해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막심 볼코프 주한러시아 대사 대리도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 입장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발표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측은 비행 계획을 이탈하지 않았고 국제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히고 오히려 한국 전투기의 기동이 러시아 전폭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인 전투기 두 대가 러시아 전폭기의 진로를 가로질러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 기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한국 전투기가 경고 사격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춘익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고 국제법에 따라 각국이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동시에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영공까지 침범하자 한국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신교환이 있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을 도왔다고 미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즉각 이를 비난하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 전역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저녁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흐리고 황해도는 새벽부터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북부는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 낮 최고 26도에서 32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한국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잇따라 침범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사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 정부는 재발 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타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수영 특파원입니다.
23일 아침 9시 9분쯤 러시아 공군의 조기경보 통제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는 독도 상공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고 이에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보다 앞선 23일 아침 6시 44분에는 중국 공군의 H-6 폭격기 두 대가 이어도 북서쪽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로 진입했습니다. 이후 8시 33분 중국 폭격기들이 러시아 공군의 TU-95 폭격기 두 대와 합류해 카디즈 이탈과 진입을 반복했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독도 상공에서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가 비행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는 중국 군용기의 20여 차례, 러시아 군용기의 10여 차례 경고 통신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가 독도 상공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의 F-16 전투기가 80여 발의 1차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다시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가 영공을 침범해 한국 공군은 280여 발의 2차 경고 사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조기경보 통제기가 완전히 카디즈를 벗어난 것은 9시 37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합류한 배경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에게 한국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가 되풀이되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연방안보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강력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는 서울 주재 러시아와 중국 대사와 국방무관을 조치에 항의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자국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자국 군용기가 한국 동해를 비행한 것은 맞지만 타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했다는 한국 측 반발에 대해서도 한국과 중국은 좋은 이웃으로 침범이라는 용어를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도 긴급 발진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이에 한국 공군기가 경고사격에 나선 것과 관련해 자위대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용기가 두 차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 다케시마 주변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교토통신은 일본 정부가 이날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정부의 각각 일본 영토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한국 군용기가 경고사격을 한 데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극히 유감이라고 한국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 이번에 논란이 된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자국의 영토와 영공방어를 위해 만든 구역입니다.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죠. 따라서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통보 없이 이 구역을 침범하면 이번 경우처럼 해당 국가의 전투기가 출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은 지난 1951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뒤 62년 만인 지난 2013년 구역을 확대했지만 일본,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영공은 방공식별구역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위로 그은 선의 내부 공간을 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에서 안정을 흔드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 해군 7함대 또 일본 해상자위대가 일본 근해에서 기뢰 연합 방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항행의 자유기치를 내걸고 영내 동맹 강화를 꾀하는 가운데 일본 등 동맹국들이 적극 동참하는 모양새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22일 일본 자위대와 인도군과 함께 일본 북부 해상에서 기뢰탐지 연합훈련 EJA-2019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JA-2019는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잠수함이나 기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합훈련으로 올해는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무츠만과 스가루 해협에서 실시됩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 미 해군에서는 제2기뢰전대와 제7기뢰제거전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는 기뢰 방어가 주목적인 소해함 JS 우라가와 JS 분고 등이 참여합니다. 인도 해군에서는 해상 폭발물 처리 전문 장교들이 훈련에 참가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미 해군 프레드 캐처 소장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인도 태평양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고 동맹국과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과 연습을 통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다지는 관계의 가치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1일부터 호주 해역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호주의 경연제 연합군사훈련 탤리스먼 세이버에도 자위대 병력을 파병해 다국적 군과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훈련에는 미국과 호주 외에 일본,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5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을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 USS 로널드 레이건을 필두로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M-142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등을 호주로 보냈습니다. 일본은 올해 최초로 해상 자위대 병력을 탤리스먼 세이버 훈련에 파병해 미국, 호주 등 동맹국들과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헬리콥터 수송함 JS-2세와 상륙함 JS 쿠니사키 등 함대를 비롯해 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다국적 병력은 주로 호주 북부 해안에서 해상과 특수작전 등의 훈련을 실시하는데 이 때문에 탤리스먼 세이버 연합훈련이 중국의 잠재적인 침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2015년부터 미국 인도 연합군이 인도양에서 진행하는 말라바 훈련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최근 서신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정상의 판문점 합의 이후에도 재개되지 않고 있는 실무협상 재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측과 서신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문점 회동 이후 미북 사이에 예정된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에 북한과 매우 긍정적인 서신 교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간 예정된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좋으며 아마 북한 역시 미국과 만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서신 교환이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서신 교환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북 실무 협상이 곧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2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미북 양측이 협상을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협상 재개의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회동 이후 진행 상황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가 북한 측과 많은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협상팀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 당시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며 북한 사람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이 이제 비핵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같은 날 미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해외 참전용사 전국대회에 참석해 미국이 현재 대북 압박을 유지하며 대화의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achieving America's ultimate objecti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폼페오 장관은 이런 움직임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한연합훈련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훈련 종료를 전후한 시점에 북한 정권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미북 실무협상이 미한연합훈련 종료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는 그들이 다음 달 시작되는 미한연합훈련을 문제 삼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nd I suspect we'll not be prepared to come back to the table at the working level until after the upcoming USROK exercise.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던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실무 회담 개최를 양보로 계산하고 미한 연합 훈련 중단을 청구서로 내밀면서 탄도 미사일과 핵실험 재개 시사를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ave sought to make the United States pay a price. To get those talks, and the price that they want is the cessation of those exercises.
현 시점에서 탄도 미사일과 핵실험 재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완전히 깨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지만 연합 훈련을 전후한 시점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통한 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 정상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 미사일을 대수롭지 않게 평가한 점이 향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묵인하겠다는 신호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ave basically been given a pass by both the American president and the South Korean president to conduct these sorts of tests because it wasn't just President Trump, but it was also the Blue House that tried to define these things as less than threatening.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의 대량 살상무기 조종관도 VOA에 미한연합훈련 기간이나 직후에 북한이 항의수단으로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단을 약속한 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인 만큼 지난 5월 단거리 미사일 도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Kim Jong-un promised Trump only covers long-range missiles. So during or after the exercise, North Korea may very well conduct a short or medium-range missile test.
북한이 설사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미북 대화의 판 자체를 깰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미북 협상이 올해 말에나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 실무회담을 갖겠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and North Korea are so far apart on what each side is seeking in terms of an initial agreement.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니아스 한국 담당 국장은 VOA에 미한연합훈련 중단 약속에 대한 미북 간 인식 차이로 인해 비핵화 실무협상 제기가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워게임을 중단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계획했던 훈련을 지칭한 것일 뿐 영원히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지만 북한은 계속 중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설명입니다. 카지니아스 국장은 또 복수의 백악관 관리와 한국 정부 관계자를 통해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서 연합훈련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한연합훈련을 중단시킨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중단할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They could begin start to test missiles again. I doubt they would go to full ICBM capability, but I do think that is a potential scenario.
카지니아스 국장은 미한 당국이 연합훈련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은 매우 위험한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실무회담을 무기 연기할 수 있고 또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해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희입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을 도왔다고 미국 유력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의 대북 거래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2일 화웨이가 북한 정부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 업체 내부 문서와 전직 직원 등 관계자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 국제정보기술과 제휴해 적어도 8년간 북한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통신업체인 오라스컴과 북한이 합작해 지난 2008년 서비스를 개시한 고려링크에 기지국과 안테나, 다른 장비들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통신망 관리와 보증 서비스를 제공했고 통신 보안을 위한 암호 알고리즘 개발에도 협력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마틴 윌리엄스 씨는 22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 기고를 통해 중국 업체들과 북한이 협력해 북한 내 무선 통신망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미국이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한 중국 업체 단둥 커와와 화웨이가 거래한 기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나라엔 국가명 대신 A9 등 코드로 명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웨이와 판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던 2016년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문은 이런 다양한 정황으로 볼 때 미국 기술 부품을 이용하는 화웨이가 북한 정권의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수출 통제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상무부는 2016년 이후 화웨이와 북한 정부의 연계 혐의를 조사해왔지만 공식적으로 이를 연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는 워싱턴포스트의 논평 요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화웨이는 이 신문에 모든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제휴업체인 판다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포스트에 화웨이를 믿기 어려운 회사에 비유하면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는 북한 같은 정권과 일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거래 제한 대상으로 제재를 받고 있고 미 법무부는 금융사기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미북 실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보도가 협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도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투명하지 않은 화웨이와 북한의 협력 가능성은 그리 놀랍지 않다면서도 화웨이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거래가 언제 이루어졌고 달러로 거래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Depending on when the transactions occurred and whether they were done in US dollars.
화웨이와 북한 정권의 거래와 결제가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법이 발효된 2016년 2월 18일 이후에도 계속됐다면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 법무부가 추가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올리안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거래 시점과 중국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했는지 등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평가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은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에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미국산 부품 수출 금지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3G 무선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관여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와 관련해 미 상원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텐 의원은 22일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매번 우리는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며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 시장 장악 노력으로 인해 점증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화웨이를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안과 미국의 제재법 또는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한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등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두 건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국 정부에 의해 명령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4세대 무선 시스템의 중심에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게 두 의원의 주장입니다.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계기로 대북제재 강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두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놀런 의원은 브링크 액트 또는 원비어법이라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형태로 추진했으며 최근 상원은 이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도 유사한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조항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대북제재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 거래 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 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모레 목요일부터 북한의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국제기구와 단체들도 장마 대비에 들어갔는데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장마에 대비해 북한의 구호물품을 비축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북한의 구호물품을 비축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쉬마 이슬람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대변인은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매년 북한 장마철에 대비하는 것이 유니세프의 우선과제이며 유니세프는 식수, 위생과 영양 분야에서 구호단체들과 북한 당국의 공동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핵심 위험을 점검해 대책을 수립하고 보건, 영양, 식수, 위생 분야의 구호품을 비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 정부가 유니세프에 제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자금 350만 달러는 모자 보건 사업에 투입된다고 이슬람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슬람 대변인은 북한의 임산부와 수유모, 5살 미만 아이들의 질병 발생과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폐렴과 경미한 부상, 영양실조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응급 의료품과 영양보조제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에 사는 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워싱턴과 뉴욕에서 3주간의 연수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이번 연수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스스로 준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미국을 찾은 11명의 한국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북한을 탈출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은 워싱턴을 거점으로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민간단체 한인 나눔 운동이 주최한 연례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유엔 등 국제기구와 헤리티지 재단 등 민간 연구기관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연수 마지막 날을 맞아 지난 3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한 사람으로서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가장 큰 질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와 저 스스로가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가장 크게 답을 얻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런 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조금 찾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지난달 말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깜짝 회동한 것도 이번 연수 기간 중 큰 화두였습니다.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이제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이제 서로 이익이 맞아야 그게 뭔가 효력이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얻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교류가 있음으로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인 나눔 운동의 나승희 대표는 탈북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 연수 프로그램을 9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23년간 근무하면서 1990년대 초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 계신 그 노동자분들이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애기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정부에서 맡아 책임을 해줬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졌으니까 야 이거 북한은 이런 날이 오면 얼마나 더 심할까.
나 대표는 목숨을 걸고 탈북해 한국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 젊은이들 미국에 와서 워싱턴 경험하면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반도의 미래를 세우는 데 필요한 지식도 쌓고 미국에 대해서도 좀 알고.
나 대표는 탈북민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인 나눔재단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은 23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 어린이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알리기 위한 온라인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해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미국의 유명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에서 북한의 잃어버린 세대 실태 알리기라는 제목으로 미화 4만 달러 모금에 나섰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특정 목적의 활동을 위해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소규모 후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 모금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북한인권위원회 로사박 프로그램 국장은 5일 만에 3천 달러 이상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So this crowdfunding GoFundMe is for our report on North Korean children from 1990 until 2018.
박 국장은 1990년에서 2018년 사이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하기 위해 모금 활동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의미로 잃어버린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가 출간을 계획하고 있는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의 확산 등 사회적 변화 가운데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를 추적합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식량과 식수 부족을 겪고 있고 교육을 받지 못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도 받지 못한 현실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북한 어린이들의 인권 실태를 담고 있어 다른 보고서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연구원들이 북중 국경지대를 직접 방문해 탈북자들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Because of the Sungbun system of social classification, not every child in North Korea is treated the same by the regime. And so we're looking a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ifferent...
박 국장은 사회적 계급 제도인 성분 제도 때문에 북한 어린이들이 차별받고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은 아이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 발간의 목적은 미국 정책 이반자들에게 북한 어린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a lot going on with North Korea. We have the summits, we have a lot of diplomacy happening, which is great. But when we talk about diplomacy,
정상회담 등 미북 간 외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 국장은 온라인 모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미 북한 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 외에도 일반인들의 기부를 받기 위해서이며 특히 북한 어린이 인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박 국장은 모금액으로 연구를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발간해 오는 가을에는 뉴욕과 제네바 UN 본부에 각국 대표부들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부가 지난 4월에 개정한 헌법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새 헌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의 대표로 명문화하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공식화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헌법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을 최근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새 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국무위원장직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개정 헌법 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외적 국가수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명시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명실상부한 국가수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국가기구 가운데 그 100조가 바로 이제 국무위원회 역할, 위원장의 역할을 쭉 기술한 건데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 순회로서의 그 위치를 아주 높이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새 헌법에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헌법상 국무위원장과 상임위원장 두 직책이 모두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장은 실질적인 국가수반의 지위를 모두 갖춘 최고 영도자로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징적인 외교 업무만 맡도록 내부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국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는 정상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 통치자, 그다음에 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는 이제 국민의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뭐 대사 신임장 소환이라든지 뭐 이 목표라든지 이런 분 잡단 업무는 그냥 상위원장으로 넘겨놓은 거죠.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의 지위를 갖춘 최고 영도자로 명기한 데 대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 경우 향후 미국과의 핵협상, 평화협상의 서명 권한이 최용의 상임위원장에게 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정상과의 회담이나 조약의 비준, 폐기 등 국가의 대표 역할을 국무위원장이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명 권한의 실효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여한 겁니다. 특히 향후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에 도달했을 때 서명 주체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개정헌법의 또 다른 특징은 김정일 시대를 상징하는 성군 사상이나 성군 정치 같은 용어가 삭제된 점입니다. 이는 군부가 아닌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밝혔습니다.
군부에서 군부 중심으로부터 당 중심으로, 당 중심에서 다시 국가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는데
과거 헌법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한 민족의 태양 같은 표현이 무더기로 삭제된 점도 눈에 띕니다. 북한이 최근 역대 지도자의 우상화 선전에서 신격화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의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북한 헌법은 서문에 북한을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이라고 표현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는 미북 비핵화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미리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We haven't made a single iota of progress towards any.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군 통수권을 명시한 102조에는 무력 총사령관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등장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반전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규정했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국가경제관리의 기본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업 책임 관리제라는 것은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경영권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선에 있는 공장은 확대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인재관리권, 무역과 합병, 생산품의 가격 재정권과 판매권 등 10여 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과거 530 담화,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등의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었는데 이번에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라는 명칭으로 헌법에 반영됐습니다. 이 방식은 공장과 기업소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국가의 지휘감독과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고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기업 활성의 제고와 장마당 경제 활성화는 노동당의 경제 권력 독점에 사실은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나 기업 활성이 커지면 노동당의 그 경제 권력 독점이 약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딜레마죠.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아마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 정신과 방법이 삭제된 것도 이번 헌법의 특징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 정신과 방법은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만든 것으로 노동당과 기사장, 지배인이 협의해 공장과 협동농장을 진행해야 한다는 북한 특유의 경제건설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북한은 이를 각각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와 혁명적 사업 방법으로 대체했습니다. 또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도 사라졌습니다. 개정헌법은 총 7장 171조로 구성돼 2016년 개정헌법보다 조문 1개항이 줄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명예부위원장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서 김일성 주석의 친동생인 김영주 등 원로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명예부위원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이를 삭제한 겁니다. 이는 선친 때의 원로에게 부여하는 직책을 없애면서 세대 교체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인덕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된 거죠. 뭐 김영남이가 나갔다는 건 세대 교체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김영남이가 그만두고 최용희한테 남기는 판인데 그 저 늙은이들 그 놔둬서 뭘 하겠습니까? 완전히 없어진 거죠.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제정 이래 수차례 개정됐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1972년, 1992년, 1998년, 2009년 이루어졌고 2012년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4차례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헌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ey have absolute power. They believe that they can.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헌법은 김정은 절대 권력을 합법화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이들은 또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헌법 위에 노동당 규약이 있고 그 위에 수령이 있기 때문에 헌법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이곳 미국에 정착해 사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부터 미 남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탈북민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장양희 기자입니다.
15만여 명의 한인이 모여 사는 미 동남부 조지아주의 수도 애틀랜타. 애틀랜타에서 자동차로 40분쯤 떨어진 작은 도시 뉴난에 데이비드 리시 부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리시 부부는 한국에서 10년을 살다 온 탈북민입니다.
저는 그 이름은 한효순이고요.
이름 공개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저는 함경북도 은성군 남양노동자구에서 왔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데이비드 리 씨의 부인 한효순 씨.
17살에 떠나가지고 군복무를 제가 해가지고 군복무하고 제가 바로 네, 탈북한 케이스라서 네,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군복무 기간이 가장 긴 나라 북한에서 한 씨는 17살에 군에 입대해 24살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한 씨가 고향으로 돌아간 지 3개월 만에 북한을 떠난 이유는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복무를 하고 오니까 가족들이 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오빠랑 부모님이 3명이 남아 계셨는데 고향에 그 제대를 해서 오니까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오빠는 한국에 가고 이래가지고 제가 제대를 해서 오니까 집이 없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해가 8번 바뀌는 동안 그렇게 달라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갈 데 없는 한 씨는 친척과 함께 살았는데요.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북한은 솔직히 이게 먹는 게 되게 귀하잖아요. 음식이 귀하니까 약간 자기 자식도 굶어서 이렇게 하는데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권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중국에 가면 어떻겠냐, 뭐 중국으로 시집 가면 어떻겠느냐, 뭐 아니면 뭐 혹시 그 오빠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 갈 생각은 없냐, 뭐 이렇게 자꾸 권해주더라고요.
북한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한 씨. 그러나 자신이 짐이 되는 상황에서 오빠에게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네가 중국에 가기 싫으면 중국이나 뭐 한국에 가기 싫으면 그 오빠한테서 도움이라도 좀 받자. 그때 당시 오빠 전화번호가 한국 전화번호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중국에 중국이나 한국 가는 건 아니고 오빠한테서 전화를 해서 돈만 받자. 그런 생각으로 원래는 했었는데 그래서 오빠가 또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오빠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가 만나서 돈을 내가 주고 너도 얼굴도 한번 보자. 오빠가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땅으로 넘어오라. 브로커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일단 두만강을 넘어서 그러니까 오빠를 만났죠. 만났는데
얼굴 한번 보자는 오빠의 말에 한 씨는 태어나 처음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심양에 도착한 한 씨는 여동생이 보고 싶은 오빠가 마련한 안식처에 도착하자마자 너무나 오랜만에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오빠가 내가 어른 줄 알고 그 중국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파트를 하나 구해 놓으신 거예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돈만 받고 좀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한국 드라마를 심심하니까 혼자서 봐라 이래가지고 거기서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기공자 전국의 계단. 그래서 한 여러 몇 개 본 것 같아요. 보면서 아, 한국이란 나라가 조금 이런 나라구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오빠.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우리가 조금 두껍고 이런 거하고는 좀 틀리거나 왜 못 살고 막 돈 없으면 진짜 못 살고 막 이런 나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국에 오니까 이게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이런 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우리랑 좀 틀리구나 그때 많이 했죠.
북한을 떠나기만 해도 작은 컴퓨터로 세상을 볼 수 있었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오빠가 살고 있는 나라 한국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오빠가 아직도 가고 싶냐고.
북한에?
네. 아니 안 가고 싶다고. 냉장고 하고 드라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오빠가 그러면 내가 지금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 브로커를 자기가 할 테니까 오라고. 네. 그래서
두만강을 다시 건넌다는 것도 부담스러웠지만 돈을 받을 친지의 잠깐의 만족 말고는 북한은 한 씨에게 부모 형제 없고 배고픈 돌아갈 이유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빠의 보살핌을 받던 한 씨는 중국에 도착하고 3개월쯤 지나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건넌 지 1년 만에 중국에서 몽골로 가는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네, 사막으로 넘었는데 브로커가 이렇게 국경까지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근처까지만 데려다 주는 거예요. 새까만 밤 12시에 그날도 약간 비가 약간 오려고 되게 구름 밤 있잖아요.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막 이렇게 새까만 밤인데 앞에 진짜 한 차도 안 보이는 밤인데 12시에 몽골국 국경으로 근처까지만 차 도로까지만 인도로까지만 딱 데려다 주면서 여기서 그 새까만 밤에 여기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그 가면 철조망이 있을 거다. 그거 넘으면 몽골이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넘을 때는 약간 나이 드신 40대 그 여성분들이랑 저 그다음 16살짜리 남자아이기 한 명 이렇게 해서 넘었거든요. 또 낮이라면 또 해가 지는 거나 뜨는 거나 보면 약간씩 가릴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새까만 밤 12시에 북쪽을 치우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가라 이쪽에서
캄캄한 밤에 돌고 돌아간 곳이 국경 경비대 초소 앞.
중국 그 경비대 초소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우린 무조건 북송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대숲이 막 있는데 거기에 다 누웠었거든요. 그래서 아침 새벽 4시부터 저녁 6시까지 거기에 누워서 볼일 보고 다 못 일어났었어요. 다 이제 망연자실을 많이 했죠. 왜냐면 이제 길을 오늘도 또 못 찾으면 우리는 어쩌나. 예. 그래서 이러도 못 나고 다 누워서 움직이지 못해서 움직이면 이 갈대숲이 같이 움직이니까 진짜 하만 누가 옆에서 부스럭 거기 서류 내지 마 움직이지 마 막 다 이러고 그래서 새벽 저녁 8시 돼서 밤새 누워 그러니까 낮에 한동안 계속 그 땡볕에 누워 있은 거죠. 숲이 올라오고 막 이런 데서도 누워 있다가 그래서 저녁 8시 되니까 뒤에 바로 딱 그 철조망이 몽골 철조망이 그게 경계선이 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너무 밤이어가지고
그래서 발 앞에 두고.
예, 발에 앞에 두고 뒤에서 그냥 우리가 누워있은 거지.
한 씨와 다른 탈북민들은 어른 키가 넘는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눌러주면 그 중간으로 사이로. 예, 사이로 많이 다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넘을 때 여기 약간 살짝 굵히긴 했는데 그래도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저희는 잘 넘었고 그것이 거기서만 고생했고 넘어서는 바로 그 몽골 경비 그 군대들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군대를 못 만나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군대를 못 만나면 초원에서 계속 헤매야 되니까 근데 저희 그럼 헤매다가 음식이나 물 떨어지면 되게 그 약간 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몇 시간 안 걸어서 바로 또 군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효순 씨는 군 제대 후 1년여 만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몽골로 무사히 들어섰고 몽골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절차를 밟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이곳 미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루는 사람들. 조지아주에 사는 탈북민 데이비드 리시 부부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뷰이 뉴스 투데이 일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뷰이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2001년 7월 23일 인도네시아의 압둘라만 와헤드 대통령이 집권 2년여 만에 탄핵됩니다. 이날 인도네시아 국회는 만장일치로 와헤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압둘라만 와헤드는 1999년 인도네시아를 32년 동안 철권 통치했던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진 뒤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와헤드 대통령은 공금 횡령 등의 부패 혐의로 탄핵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와헤드는 비상사태 선포와 의회 해산 선포 등을 통해 강력히 저항했으나 2001년 7월 23일 국회 탄핵 가결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와헤드 대통령이 탄핵된 뒤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맞딸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부통령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직에 오르게 됩니다. 1967년 7월 23일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서 12번가의 폭동이라고 불리는 흑인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날 4명의 백인 경찰들은 디트로이트 시내에 있는 무허가 술집을 단속하던 중 술집에 있던 흑인 손님 전원을 별 이유 없이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쌓여있던 흑인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당시 디트로이트에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디트로이트 한가운데는 8마일 로드라는 길이 있었는데 이는 20세기 초 흑인 노동자들이 도시로 밀려 들어오자 백인들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흑인과 백인의 경계선이 됩니다. 이렇게 흑인과 백인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다가 1967년 7월 23일 결국 흑인 폭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닷새 동안 계속된 이 폭동으로 43명이 목숨을 잃고 1,200여 명이 다쳤으며 7천 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이날 디트로이트 흑인 폭동은 곧 진압됐지만 인종차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